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북한 측 실무 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오늘 오후 1시경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뉴욕행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20분경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폼페오 장관이 30일과 31일 뉴욕을 방문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된 미국과 북한 실무진 간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비핵화와 대북 체제 보장의 교환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판문점 미북 접촉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문점 실무진들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뉴욕에서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내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오늘 라브로프 장관이 내일 평양을 공식 방문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평양 방문은 미국과의 핵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러시아는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변화 상황을 지지한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최후 통첩으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약속을 지키고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중국과 타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의적이고 무모한 방식으로 계속 행동한다면 중국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어젯밤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발표는 최근 양국 간 무역 합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의 차별적이고 문제가 많은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고위관리는 오늘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이후 중재의 노력이 있었다면서 2014년 휴전 합의로 돌아가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휴전을 준수하는 한 가자지구의 무장단체들도 휴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내각 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잠잠하면 우리도 잠잠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헬만드주에서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의 회의 장소를 공습해 탈레반 지휘부 5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은 오늘 탈레반 반군의 심장부인 헬만드주 무스칼라 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탈레반 지휘관들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이 탈레반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레반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군이 이날 공격한 곳은 탈레반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 주거지역이었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만 5명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과 관련해 멕시코를 비난하며 국경 장벽 설치 비용을 낼 것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공화당 관련 행사의 연설에서 멕시코는 온두라스 등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들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멕시코는 장벽 설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활 곳곳에서 이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부는 10개 도시에서 이 드론 시범 사업을 승인하면서 드론이 배달하는 햄버거를 맛보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에서도 이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음식 배달 업체인 얼어머가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이 드론으로 음식 배달할 수 있는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얼어머가 선보인 이 배달 드론은 최대 시속 65km까지 날아갈 수 있고 최대 6kg의 음식을 최장 20km 지역까지 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어머는 이제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서 100여 개 업체 음식을 17개 비행 경로를 통해서 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고객이 지능형 손전화인 스마트폰으로 주문만 하면 평균 20분 이내에 드론을 타고 이 하늘을 날아온 음식이 고객 앞에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2도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볼까요? 자,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8도, 신의주는 14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3도에서 27도, 함흥은 12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3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패티 페이지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옛 친구와 테네시 왈츠를 추고 있다며 실연의 마음을 담은 테네시 왈츠 들어보시죠.
I was dancing with my darling to the Tennessee waltz when an old friend I happened to see. I introduced her to my loved one, and while they were dancing, my friend stole my sweetheart from me. I remember the night and the Tennessee waltz. Now I know just how much I have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they were playing the beautiful Tennessee Tennessee waltz when an old friend I happened to see. I introduced her to my loved one
And while they were dancing, my friend stole my sweetheart from me. I remember the night and the Tennessee walls. Now I know just how much I have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they were playing the beautiful Tennessee Waltz.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보류한다고 했던 중국산 기술 제품 고율 관세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다면서 반발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또한 기술 분야 중국인 유학생 비자도 제한할 전망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에서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요구로 오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요. 이어서 중국 당국의 소수 종교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미 국무부의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기술 제품 고율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중국 제조 2025 전략 업종에 해당되는 중국산 기술 제품들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그 대상 품목을 다음 달 15일 발표하겠다고 어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일요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잠시 멈추겠다. 관세 시행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불과 일주일여 만에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뀐 셈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주요 기술 산업의 중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계획도 계속 추진하고 다음 달 30일에 그 투자 제한자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장관이 관세 시행을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다시 바뀐 이유가 뭔가요?
어제 백악관 보도자료에서는 그 부분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요. 최근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두 차례 진행된 미중 고위급 통상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이 미국 내에서 계속된 게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협상단이 요구한 2천억 달러 무역 적자 감축을 공동성명에 명시하지도 못했고 또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관행을 막을 조치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으로부터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다시 강경한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미국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라앉는 것 같았던 이 미중 무역 대치 다시 또 고조되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이달 중순에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2차 협상단을 이끌고 워싱턴에 온 뒤 양국 통상 긴장이 해소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류 부총리 일행은 미국 고위 경제 당국자들을 만나서 이 무역 갈등을 가라앉히자는 공동성명을 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면담했었습니다.
네. 이후 양국이 무역 대치 완화 조치를 또 잇따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중국 상무부는 이 가축 사료와 술을 만들 때 주로 쓰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18일자로 중단시켰고요. 이어서 20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우신 미 상무장관이 이 중국산 기술 제품 고율 관세 부과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2일 중국 재정부는 현행 현행 최고 25%인 자동차 수입 관세를 오는 7월 1일부터 15%로 내린다고 공고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관세를 계획대로 부과하겠다고 백악관이 발표를 했는데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젯밤 중국 상무부가 이례적으로 심야 성명을 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외교부가 비난에 동참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어제 자정 직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백악관의 고율 관세 강행 발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최근 워싱턴에서 이룬 공동 인식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이 중국 외교부의 비난 내용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중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다고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주장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결정을 매번 번복하는 것은 자국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말했는데요. 중국은 무역전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미국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온다면 중국은 결연하게 힘 있는 조치로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영 매체들을 포함한 중국 언론들도 일제 미국 비난에 나섰습니다.
네, 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중국 관영 국제 전문지 환구시보는 오늘 중국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미국과 춤추지 않겠다는 제목으로 사평을 실었습니다. 이 사평에서 미국은 스스로 주도했던 이란 핵 합의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모두 탈퇴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에는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갑작스레 취소한 일이 있어서 미중 무역 합의를 뒤집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비꼬았는데요. 백악관 성명대로 6월 15일 중국산 기술 제품에 연 500억 달러 관세가 부과되면 양국 간의 합의는 모두 효력을 잃고 중국은 대등하게 반격할 것이며 전면적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비자도 제한할 전망이라고요.
네, 중국산 기술 제품 관세 부과와 관련된 조치인데요. 첨단 기술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 미국 비자 기간을 줄인 방안을 당국이 추진 중이라고 AP와 로이터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로봇과 항공, 첨단 제조 기술을 비롯한 특정 분야 전공하는 중국인 유학생 비자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들 매체에 밝혔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분야들은 미국이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중국 제조 2025 전략에 해당하는 업종들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이렇게 중국 제조 2025 전략 업종에 관세를 매기고 또 유학생을 제한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중국 제조 2025란 생명과학과 우주항공, 또 차세대 이동통신, 이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중국 정부가 선정한 10대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서방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아서 2025년까지 해당 분야의 모든 것을 중국에서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절취하거나 이전을 강요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연다고요?
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에서 이어지고 있는 군사충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미국의 요구로 열리는 회의인데요. 니키 헤일리 유엔 제재 미국 대사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쏜 포탄이 유치원 등이 있는 민간인 지역에 떨어졌다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안보리가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구한 헤일리 대사의 성명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안보리는 무고한 이스라엘 시민들을 상대로 자행된 폭력 사태에 분노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헨리 대사는 촉구했는데요. 이어서 팔레스타인 정권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무차별 폭격을 규탄하는 이 안보리 성명 채택을 추진할 계획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자, 가자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해서 박격포와 로켓탄 100여 기가 발사된 것으로 AFP통신과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장병 3명이 다쳤다고 당국이 밝혔고요. 이 박격포탄 한 기가 유치원 건물에 떨어졌지만 안에 아무도 없었던 상황이라서 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포탄 대부분은 이스라엘 군의 방공체계인 아이언 도움 몸에 의해서 요격돼서 이 밖에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박격표와 로켓탄을 누가 쏜 거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응해서 전투기를 띄워서 가자지구 일대 군사시설 등을 공습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를 장악한 하마스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하마스 측은 곧장 이스라엘 정부와 충돌을 멈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이를 언론에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앞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군사 충돌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틀간의 포격이 단행되기 전날 28일 이스라엘군 탱크 포격에 팔레스타인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쪽 보안장벽 인근에 공격을 시도한 테러 분자들의 대응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세운 이 보안장벽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당국이 하마스의 테러를 방지하는 명목으로 약 8m 높이의 장벽으로 이 가자지구를 둘러쌌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하면서 이 가자지구 일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당국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 보안 장벽에 접근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잇따라 경고했고요. 최근에는 이 해안에도 이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이 말씀하신 가자지구는 어떤 것이고 또 하마스는 어떤 조직이지요?
예, 지난 1948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던 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이래 양측의 분쟁이 7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치지역을 설정했습니다. 그 자치지역들이 바로 가자지구와 또 웨스트뱅크라고 부르는 요르단간 서안지역 등인데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는 2006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듬해 가자지구에서 파타 정파를 몰아내고 독자적으로 이 가자지구 일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네, 지구촌원의 한 가지 소식도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17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의 종교자유 실태를 분석한 미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국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 설명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release of the 2017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is critical to our mission to defend religious liberty.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발표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사명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오는 7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 종교 자유 신장을 위한 이 장관급 국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까?
예, 미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명시한 미 수정헌법 제1조와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해서 매년 전 세계 약 200여 개 나라의 종교자유와 침해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 먼저 각국 정부 당국자, 또 종교단체, 비정부기구, 또 언론기관, 또 학교 등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이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고요.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담당국이 이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 추가 정보를 분석한 뒤에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보니까 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할 것 같은데 자, 올해 보고서의 좀 주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 국무부 보고서는 각국의 종교 분포부터 이 종교 침해 사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북한과 관련해서는요. 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서 종교 자유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30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현재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구금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헌법은 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의 종교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약 13억 중국 인구 가운데 약 6억 6천만 명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롯한 이 소수 종교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서북부에 있는 신장 지역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 민족, 이 위구르족이 특히 탄압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수사국 FBI 정보원에 대한 문건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로버트 뮬러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다고 대통령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반나절 매장 문을 닫고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조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변호인이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조건을 내세웠군요.
그렇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가 어제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회견했는데 여기서 FBI가 최근 논란이 되는 정보원과 관련된 문건들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이 스파이 게이트와 관련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FBI 정보원이 트럼프 진영 인사 3명을 만나서 러시아 스캔들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대선 기간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진영이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이 1년 이상 조사 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FBI가 스파이, 즉 간첩을 자기 진영에 심었다고 비난하면서 이 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정보원 역할을 한 사람의 신원은 이미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직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스테판 헬퍼 씨입니다. 헬퍼 씨는 과거에 몇몇 공화당 정부의 자문을 해준 경력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보원 의혹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 FBI와 FBI를 지휘하는 연방 법무부에 대한 공세를 또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하려고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결국에 연방 법무부가 최근에 이 위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줄리아니 변호사가 이 대면 조사의 전제로 이 문건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그 이유가 뭘까요?
특히 특검 측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 문건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다시 이 의혹을 부각하고 그래서 이 특검 조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있을 이 대면 조사에 대처하겠다는 거죠. 예, 한편 줄리아니 변호사가 어제 특검 수사 관련해서 또 눈길을 끄는 말을 했는데요.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 특검 수사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고 특검 측에서 밝혔다는 겁니다. 또 몇몇 사람을 더 조사할 수 있지만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특검 측이 밝혔다면서 이 말을 들은 게 벌써 4주 전이라고 줄리아니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네, 뭐 줄리아니 변호사도 언급했지만 이 대통령 쪽에서는 특검 수사가 이제 마무리돼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면서 일찌감치 이걸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요. 최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특검 수사를 접어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대통령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이 줄리아니 변호사 쪽에서 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을 단 한 번만 조사할 수 있다는 걸 특검 측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검 측이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한 뒤에야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리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이 특검을 계속 비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은 북한 핵 문제나 중국과의 무역 분쟁 등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고 다시 비판했는데요. 이 특검이 자신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법무부, FBI 그리고 코미 전 FBI 국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녀사냥에 관한 분노한 민주당 13명이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분노한 민주당원 13명,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특검에 이 자신에게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해왔는데 아마 이들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참고로 이 흥미로운 건 특검을 이끄는 이 뮬러 특검은 공화당 의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특검이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줄리안이 변호사도 지난 27일 폭스 뉴스 방송과 회견하면서 이들 13명을 거론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선거 당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나갔었다면서 이 특검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줄리안이 변호사는 또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대통령이 스파이 게이트를 문제 삼는 이유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이 사건에 무척 화가 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큰 피해를 줬던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추적이 나왔군요.
네,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이 이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한 이 논문에 나온 통계인데요. 마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어도 4,6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네, 자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100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정부가 발표했던 공식 사망자 수가 64명이었습니다.
예, 이 하버드대 통계와 공식 집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하버드대학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까?
네, 이 현지에서 무작위로요. 3,300가구를 방문해서 사망자 수를 집계했고요. 동시에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사망률하고 허리케인 마리아가 지나가기 1년 전에 사망률을 비교해 봤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지난해 9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률이 1,000명당 14.3명이었는데 이걸 고려하면 전체 사망자 수가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1,000명당 사망률은 2016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2%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군요.
네, 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버드 대학 조사는 이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휩쓸고 지나간 뒤에 허리케인이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그랬습니다.
예, 자 지난해 이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 사망한 사람보다 이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었죠.
맞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오랜 기간 병원 업무, 의료기관 업무가 중단됐는데 이 과정에서 노약자들이 약을 못 먹거나 아니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거 집계에서 빠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허리케인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그냥 자연사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현지 당국이 집계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주정부 집계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을 것이란 말은 그건 계속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보도한 바 있고요. CNN 등 몇몇 언론도 사망자 수가 정부 발표보다 수백 명 더 많다고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새로 나온 집계에 대해서 푸에르토리코 정부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이 하버드 대학 통계를 환영한다면서 이 연구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주정부 측은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푸에르토리코 정부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의뢰에서 이 사망자 수를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기 조사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오기로 했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조사 기간은 아직도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타벅스가 어제 반나절 문을 닫았다고요.
네, 미국 안에서 직영하는 매장 약 8,000개의 문을 닫고요.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1시 반이나 2시 등이 점심 식사 후에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일찍 문을 닫았는데요. 30일 아침에는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네, 자, 스타벅스가 이렇게 문을 닫고 직원 교육을 한 데는 이유가 다 있죠.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동북부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두 명이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매장 화장실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 매장 측에서 고객용이라면서 거절했죠. 또 음료나 음식을 사야 한다고 했지만 두 사람이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안에 가게 안에 계속 있자 매장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자 그냥 앉아 있었던 게 체포 사유가 되나요?
예, 이 필라델피아 경찰이 일단 사유지 무단 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뒤 풀려나긴 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을 잡아가는 장면을 찍은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또 연일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스타벅스 측이 사과하기에도 이르렀죠.
네, 이 케빈 존슨 최고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성명을 냈고요. 두 남성을 직접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누구한테도 누구에게나 화장실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스타벅스가 좀 더 포용적인 만남의 장소를 거듭나기 위해서 매장 문을 닫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직원 수가 17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스타벅스 매출이 어마어마하던데 오후 2시부터 문을 닫았으면 그 손실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클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 1200만 달러 손실이 났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타벅스 한 해 매출이 220억 달러가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런 손실을 감수하고 직원 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건데, 자, 이 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요령을 가르치는 이 영상 몇 편을 봤습니다. 그 뒤에 직원들끼리 짝을 지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데요. 서로 간이 다른 점을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존슨 최고 경영자는 은연 중에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스타벅스가 직영하는 매장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자, 그럼 상표권에 따라서 운영하는 다른 매장은 어떻던가요?
뭐, 스타벅스 측은 이들 매장에도 교육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이 스타벅스 교육 영상이 이런 메시지로 끝난다고 합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다 함께 노력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최근 들어 당신이 좀 변한 것 같다며 이별이 가까이 왔음을 노래하는 Lately 들어보시죠. With no vivid reason here to find, yet the thought of losing you's been hanging round my mind. Far more frequently you're wearing perfume, with you say no special place to go. But when I ask, will you be coming back soon? You don't know, never know. While I'm a man of many wishes, hope my premonition misses. But what I really feel, my eyes won't let me hide. Slowly picking me apart, trying to tell myself I had no reason with your heart. Just the other night while you were sleeping, I vaguely heard you whisper someone's name. But when I ask you of the thoughts you're keeping, you just say, nothing's changed. Well, I'm a man of many wishes, I hope my premonition misses. But what I really feel, my eyes won'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50개 주 가운데는 한반도에 몇 배에 만한 주도 있고요. 반대로 한국의 어느 한 지방보다 작은 주도 있습니다. 동북부에 있는 로드아일랜드 주가 바로 그렇게 작은 주인데요. 하지만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곳, 로드아일랜드입니다. 미국 곳곳에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의 가장 작은 보석 같은 주, 로드아일랜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ve been to every state we have, but I think that I'm inclined to say that roadie stole my heart. You can keep the 49. 미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대부분의 주는 큼직큼직한데 이 동북부에 있는 로드아일랜드 주는 뉴욕,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주 등에 둘러싸여서 한눈에도 복닥복닥해 보이는 주입니다. 주 전체의 면적이 약 3,100제곱킬로미터,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가장 작습니다. 이 로드아일랜드는 남북 길이가 약 80킬로미터, 동서로 60킬로미터가 조금 넘는데요. 그래서 자동차로 1시간만 달리면 주 끝에서 주 끝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드아일랜드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크기가 다가 아니야 라고 하네요. 이 로드아일랜드는 이름에 아일랜드, 이 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섬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요. 섬은 아니고요.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로드아일랜드 이런 이름이 붙은 걸까요? 로드아일랜드에서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 터줏대감입니다. 김희몽 로드아일랜드 대학 교수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로드아일랜드는 조그만 섬이 있긴 있는데요. 원래 정식 이름은 Providence and Rhode Island Plantation. 옛날에는 전부 다 조지아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프라비던스하고 로드아일랜드가 합쳐서 이제 있는 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프라비던스는 시 이름이니까 이제 그 줄여서 그냥 로드아일랜드 스테이트가 된 거죠.
미국 역사에서 동북부 그리고 대서양이라는 이 지리적 조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온 미국의 선조들이 오랜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대서양의 가장자리 미국 동북부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동북부에 있는 6개의 주를 일컬어서 뉴 잉글랜드 주, 새로운 영국의 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드 아일랜드도 바로 이 여섯 개 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는 고풍스럽고 유서 깊은 역사의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뉴잉글랜드 그 분위기예요. 집들이 이렇게 지붕들이 뾰족뾰족하고 그게 이제 눈 때문에 이제 지붕들이 뾰족뾰족하고요. 트래디셔널한 그 미국 그 정치 같은 거 하면 딱 떠오르는 동네 비슷한 동네가 돼요.
지붕들이 뾰족뾰족한 이유,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는데요. 그만큼 눈이 많이 오는 곳일까요? 1977년에 로드 아일랜드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김희몽 로드 아일랜드 대학 교수에게 로드 아일랜드 날씨는 어떤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비교적 온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는 해안성 기후이기 때문에 뭐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오는 해도 있지만 그게 매년 많이 오는 건 아니고 어떤 겨울은 좀 춥지만 어떤 겨울은 또 좀 따뜻하고요. 제가 40년 동안 느낀 바로는 봄이 좀 짧고 겨울이 조금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4월달까지도 그 쌀쌀한 기운이 안 가셔요. 아마 5월달 돼야 꽃 피고 막 그래요. 여기는.
로드 아일랜드는 비록 땅 면적은 작지만 바다를 품고 있는 주입니다. 주 면적보다도 해안선의 길이가 훨씬 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서남북 가로 세로 100km가 안 되는데 이 로드 아일랜드 해안선은 길이가 무려 64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오션 스테이트, 바다의 주라는 거창한 별명도 갖고 있다는데요.
네. 로드 아일랜드는 대서양을 그냥 직접 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치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 많이 계속 쭉 들어와서 프라비던스 시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해안선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제 물론 절대적인 해안선이 긴 게 아니라 면적 대비 해안선으로 따지면 로드 아일랜드가 제일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닉네임이 오션 스테이트죠.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Right by the ocean with a shining bay and islands A place upon creation Mother Nature was smiling is a pretty little place that I call my home 로드 아일랜드는 비록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작은 주지만 주민들의 자부심은 아주 강한 곳입니다. 가장 작은 면적을 가졌지만 경제적인 규모는 결코 뒤처지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150년, 200년 전에는 가장 잘 사는 주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대서양에 붙어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김희몽 로드 아일랜드 대학 교수의 도움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프라비던스로 들어왔어요. 이제 제일 좋은 본보기가 이제 그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브라운이라는 사람 이름을 떠서 브라운 유니버시티가 있죠. 그 사람이 노예선을 몇 척 갖고 있었는데 노예선이라는 게 배가 한 번 뜨면은 돈이 억수로 들어오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여기서 경매를 해서 이제 팔면은 그 노예를 다시 배에 싣고 딜리버리를 해줘요. 저 남쪽으로 수금을 하고 그 돈으로 이제 그 러어 카튼을 다시 배에 싣고 오면은 여기서 방직 공장이 굉장히 또 성했어요. 이 근처에서 또 방직 공장에서 그 천을 짜면은 또 가져다 또 팔고 그런 식으로 2중 3중 무역을 이제 그 노예선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엄청 벌어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이제 그 돈을 동네에 있는 학교에다가 지불을 하고 죽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 자기네 학교 이름을 브라운 유니버시티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건물도 짓고 유명한 학자도 초빙하고 그래서 그 아이비리그가 된 거죠.
아이비리그란 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미국 동부에 있는 8개의 명문 사립 대학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노예선 선주였던 존 브라운이 형제 니콜라스 브라운 등과 함께 거액의 돈을 동네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오늘날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로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거라고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로드 아일랜드를 미국의 가장 작은 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유서 깊은 사적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로드 아일랜드는 실제로 보석 세공업이 미국에서 가장 발전했던 곳이기 때문이라네요.
노예선이 그래서 돈이 이제 많이 벌어서 방직공장이라는 인더스트리가 시작을 했을 때 주얼리 인더스트리가 또 여기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주얼리 인더스트리는 이제 그 진짜 비싼 주얼리가 아니고 뭐 은으로 만드는 주얼리나 아니면 그냥 주석 같은 걸로 만드는 주얼리나 도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좀 저렴한 가격으로 주얼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판매망을 여기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팔아갖고 그게 또 굉장히 큰 비즈니스가 돼서요.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이라는 그 학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한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아무래도 자기네 그런 주얼리 디자인도 그렇고 방직 텍스타일도 그렇고 뭐 패션이랑 이런 거 다 연관이 되니까 아트스쿨을 하나 만들자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아트스쿨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이라는 거죠.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미술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들어봤음직한 미국 최고의 명문 예술대학이 하나입니다. 브라운 대학교와 더불어서 로드 아일랜드의 자랑거리인데요. 한때 로드 아일랜드의 불을 채워줬던 노예선, 섬유, 보석 세공 같은 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이제는 교육이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브라운하고 리즈디가 같이 있고 로드 아일랜드 칼리지가 스테이트 칼리지가 있고요. 존슨 앤 웨일즈라는 쿨리너리 또 유명한 학교가 있고 또 프로비던스 칼리지도 있고 그래서 이 조그만 도시에 그 대학교가 다섯 개가 돼요. 다 몰려 있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로드아일랜드는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운 지역 환경과 열정,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한 젊은 학도들의 열기가 어우러져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로드아일랜드 주민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보석 같은 로드 아일랜드주 얘기는 다음 주에 더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지난 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봤는데요. 오늘은 편지에서 나온 나머지 내용 알아볼까요? Sadly, based on the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displayed in your most recent statement, I feel it is inappropriate at this time to have this long-planned meeting. Based on 무언가에 근거하여 란 뜻이고 inappropriate는 부적절한? 부적합한이란 뜻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를 봤을 때 오랫동안 계획됐던 만남을 갖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Someday, I look very much forward to meeting you. 지난 편에서 looking forward to가 나왔죠. 이번에는 ing 형태가 아니라 look forward to인데요. 과거나 현재가 아닌 someday, 미래에 언젠가 만나기 되기를 매우 고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If you change your mind having to do with this most important summit,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or write. Hesitate는 망설이다, 주저하다는 뜻인데요. 이 표현은 학교나 회사 등 업무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어서 알아두면 좋겠죠?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살펴봤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입니다.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던 떠나간 연인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Forever and Always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nce upon a time, I believe it was a Tuesday when I caught your eye. We caught on to something, I hold on to the night. You looked me in the eye and told me you loved me. Were you just kidding? 'Cause it seems to me this thing is breaking down. We almost never speak. I don't feel welcome anymore. Baby, what happened, please?
just tell me, 'cause one second it was perfect, now you're halfway out the door, and I stare at the phone, he still hasn't called, and then you feel so low, you can't feel nothing at all, and you flash back to when he said forever and always. Oh, and in a rage, in your bedroom, everything is wrong. It rains when you're here, and it rains when.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431년 5월 30일 오늘. 프랑스의 성녀 잔다르크가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이 한창이던 1412년,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잔다르크는 10살 때 조국을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100년 전쟁은 영국이 프랑스 왕위 계승을 고집해 약 100년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어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는 17살 때인 1429년 프랑스의 샤를 왕세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잔다르크는 이후 프랑스군을 이끌며 각지에서 승전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영국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고 이후 프랑스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 결과 잔다르크는 마녀라는 죄명을 얻게 됩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1431년 오늘 마녀라는 누명을 쓴 채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19살이었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920년, 로마 교황청은 잔다르크를 성녀로 인정합니다. 1922년 5월 30일 오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을 기리기 위한 링컨 기념관이 완공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세워진 이 링컨 기념관을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인 헨리 베이컨이었습니다. 베이컨은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 링컨 기념관을 설계했습니다. 링컨 기념관은 모두 36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기둥은 링컨 시대 미국 연방을 이뤘던 36개 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Each one represents one of the states that were incorporated into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또한 기념관 중앙에는 링컨의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기념관 벽에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게티스버그 연설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에서는 노예 해방 선언을 주창했던 대통령을 기리는 곳답게 미국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역사적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뷰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